제 11장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간 1935년 11월 26일 오전 장소 천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실제화하는 것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해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실제화 혹은 실체화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코로 냄새를 눈으로 색깔을, 귀로 소리를 실제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만이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으며, 믿음은 곧 영적인 체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눈이 있으나 감아버리면 바깥 세계의 모든 색깔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실제화시킬 때 모든 영적인 체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기도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으며 영적인 것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0년 동안 눈이 멀어서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지만 일단 눈을 뜨게 되면 즉시 색깔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은 즉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사용해서 물건을 본다면 물건이 존재하지만 만일 눈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본다면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함. 믿음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게 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물건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가서 보지 않은 것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당신의 것이며 보고 안 보는 권리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구원받을 때 믿음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이 믿음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사용하여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당신의 믿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계시는 마치 하나님이 베일을 걷어서 우리로 하여금 베일 뒤에 있는 물건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베일 뒤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베일 뒤에서 하는 일거일동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기 전에는 단지 뜻만 알 수 있을 뿐 분명하지 않은데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실제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일단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베일이 이미 벗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진리에 대하여 베일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베일이 벗겨져서 모든 것이 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베일을 벗겼습니까? 곧 하나님이 계시로 베일을 걷으셔서 베일 뒤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배고프고 목말라야 계시를 얻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베일을 벗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얻으려면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목마르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린 마음은 필사적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필사적으로 원한다면 즉시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으며 즉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집회에 와서 방관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설사 당신이 많은 교리를 기억할 수 있고 성경 단락을 구분지을 수 있을지라도 단락 구분은 단락 구분일 뿐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으로 보게 할 수 없으며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단 마음으로 주시지만 사람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고프고 목마르며 필사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집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노트에 기록만 하려 한다면 별 능력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머리에 모든 지식은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계시를 조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영원히 계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 주여 나를 사하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 따른다면 구원과 이김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은 것이 한날에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능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은 마땅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이기는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전하는 것은 보충 수업입니다. 이번에 내가 다른 곳에서 깨달은 것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기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더 빨리 전해주지 않느냐고 나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이기는 생명을 얻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전하는 것은 보충 수업에 불과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논함.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이는 마치 잔과 그릇과 항아리의 용량이 다 다른 것과 같습니다. 윌러의 믿음은 크고 분량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전함은 사람마다 다 같은 것입니다. 마치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가득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믿음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할 수 있으며 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는 당신으로 보게 하며 믿음이 있게 하는데 그 다음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계시에 믿음이 더해져야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은 한 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며 다른 한 면에서 당신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뜻을 세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로서 그분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만 톤급 선박도 로프를 끊어주는 한 명의 여인이 있으면 물에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1만 톤급 선박과 같아서 내가 뜻을 세우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통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죄수임을 시인하면 할수록 더욱 이김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김은 내가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철두철미한 죄인이며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개선하시지 않고 다른 생명을 내게 바꾸어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이기는 생명은 주님이 바꿔주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날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많이 볼 것이고, 만일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게 볼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으면 물건은 여전히 있지만 당신에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눈으로 물건을 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물건이 여전히 있지만 당신의 눈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는 여전히 있지만 사람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시가 많으면 믿음이 많고 계시가 적으면 믿음도 적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계시를 많이 볼수록 더 진보하게 되며 적게 볼수록 적게 진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됨. 믿음과 사람의 천연적인 지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골의 나이든 많은 부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박사보다 더 낫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지 않고 산 계시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억지로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느낌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느낌은 쓸모가 없으며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느낌을 의지해서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공을 사다 줄 것이라고 추측하여 많은 친구들에게 놀러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공을 사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에게 공을 사다 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에게 사다 주겠다고 대답을 했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느낌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시험을 분별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과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관건은 그 말이 사탄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탄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는 뛰어내릴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이 아무리 높아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뛰어내릴 수 없는데 그것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안에 성령의 인도를 주의함.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이나 저 구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하길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영, 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는 그같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비록 성경에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마땅히 스스로 영, 혼,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신약과 구약이 같다면 성경에 왜 신약 한 권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구약은 밖에 쓰여진 책이고 신약은 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 안에 쓰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양이며 양은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압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사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두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놓고 서로 다투어서 관청에까지 가게 된 우화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두 사람을 불러 그 양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양의 진짜 주인이 한 번 부를 때 양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며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줄 수 없지만 오늘 당신 안에 거하는 성령은 당신과 더욱 친근하고 당신 안에서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잘못은 성경을 조사할 줄만 알고 안에 성령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만 있고 안에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문자인 것입니다. 오늘 집회 생활이란 책이 여기에 놓여 있지만 문제는 당신에게 그와 똑같은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집회 생활을 쉽게로 삼아 지키고 안에 성령의 인도를 듣지 않는다면 모든 집회는 다 죽은 것입니다. 나는 한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단지 맹종하여 쓴 것이며 아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님을 알고 그녀로 하여금 수건을 벗도록 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서 나에게 왜 그녀에게 수건을 쓰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자매에게 가서 그녀가 구약에 믿는 이인지 신약에 믿는 이인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믿는 이는 다 밖에 명령을 듣고 밖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믿는 이 안에는 성령이 거하며 우리의 생활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에 성령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한다면 우리가 한 것이 잘한 것이든지 못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모두 틀린 것으로 보십니다. 한 형제가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만일 성경에서 말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순복해야 합니다. 모든 외적인 규례와 사람이 정한 것은 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안에 성령의 인도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안에 인도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므로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가 외적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고 신약의 성령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확대한다면 그분은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대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있다면 비록 온 세상 사람이 다 머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안의 인도를 따르길 원하며 안에서부터 인도가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의 인도에 순복하는 것이 참된 순복입니다. 오직 이렇게 순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며 모든 영적인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다.